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모친 또 부친들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환하게 나는 연세가 한 20살은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오늘 아침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1988년 2월 25일 날 복음을 듣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이렇게 글로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만나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전에 저희 부모님이 살던 때하고 제가 살던 때가 너무 다르다는 걸 이렇게 이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적게는 10년 또 많게는 한 20년 혹 그 이상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저녁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로 되어진다? 예,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에 대전도 집회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후속 집회 때 어떤 한 분을 소개받아서 그분과 이제 성경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 소개해 주시는 분이 그분을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느냐면 이분이 스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신임. 그 할머니들은 보통 그렇게 불러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신임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 아이고 목사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좀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평복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에서 모자를 이렇게 벗는데 보니까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으시더라고요. 머리는 있고 머리카락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두 손으로 합장을 하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중요올시다. 지난주에 박옥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말씀이 은혜로워서 한 번 더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거기까지는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개종할 뜻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은혜 위에 은혜를 얹어달라고 말을 하는데 개종을 안 하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 일을 어찌 해야 됩니까? 어찌했을까? 짧은 시간인데 좀 당황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여기 나올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그게 제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예. 그 불경 중에 천수경이라고 하는 불경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려고 목사한테 왔더니 목사가 성경 얘기 안 하고 불경 얘기하니까. 불경은 누가 더 잘 알아? 당신이 잘 아시죠. 근데 갑자기 천수경 얘기를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예 그러시더라고요. 천수경의 시작이 정구업 진원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나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이제 불경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천수경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지요. 그러니까 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천수경의 앞부분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구업 진언은 이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참되고 내 삶이 바르려거든 그런 뜻입니다. 바를 정자, 입구자, 일업자, 참진자, 말씀언자거든요. 그리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말은 범어, 인도 말인데 갈고 갈고 또 갈면, 닦고 닦고 또 닦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한다?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끝없이 끝없이 고행을 하고 애를 쓰면서 이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있는 그 앙케이트 조사 기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인 그리고 시를 복수로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설문을 받아서 그중에 이제 종합 1위로 나온 걸 이렇게 뽑았는데 그게 뭐냐면 서시라고 있어요. 나는 하늘을 나는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갑자기 생각해. 아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뭐라고요? 아,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쪽에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마음에 그 시를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크고 싶어 해요? 작아지고 싶어 해요? 작아지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고요. 더 크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키가 크신 분들은 하이힐을 안 신어요. 안 신어도 크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키 크신 분들도 엄청 불편해요. 만원 버스 안에서 숨쉬기는 좋은데 그거 말고는 다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그런데 이제 키가 크기를 원하는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작은 사람이죠.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참 지혜롭습니다. 더러운 사람이죠. 더러울수록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마음에 죄가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실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그렇게 선을 원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 그 스님에게 정구업 진호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풀어서 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성경의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내가 어디에 가서야 되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곳에 갔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 한 3분, 4분 정도 가만히 있으시더니 눈을 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분은 말귀를 알아듣는 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분은 지금 그 한마디를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길, 그 구도의 길과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하고 방향 자체가 전혀 다르고 반대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을 듣고 은혜로 와서 더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종할 뜻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이 성경의 가르침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분은 자기가 가던 길에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시지요. 그래서 그날 첫 번째 교제가 한 10분, 15분 만에 끝이 났어요. 그래 이분이 일어나서 이제 모자를 쓰고 나서 또 정중히 합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분이 다시 올까? 다시 올 수 있을까? 스님이 성경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또 여기까지 올 정도면 사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연이 있죠. 저분이 사연이 있고 하나님이 저분을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놨을 때는 저분이 풀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왔을 텐데 하나님 저분에게 참 자기의 끝이 오는 그 마음을 한번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그분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안 왔으면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이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더 이상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끝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그날 오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인사를 할 때는 합장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뒤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뒷소식은 못 들었지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놀랍고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너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기 본인이 그래요. 광주 전라남도에서 불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대면 웬만큼 불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이름을 알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사연이 많이 있으셨어요. 또 거기다가 교통사고도 당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우환을 많이 겪으면서 풀 수 없는 인생에 풀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해 하셨는데 그날 이렇게 이제 그 집회 후속 집회 오셔서 한 번 마음을 바꾸셨단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 마음의 끝이 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희들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그 모르는 분을 한번 모시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단에 섰는데 좀 늦게 이 자매님이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 1장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와스디가 왕의 마음과 다른 부분을 가졌는데 그게 죄였다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식사하기 전까지 그분하고 잠깐 사택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그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겸손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아직 환갑이 조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성경을 펴놓고 로마서 말씀을 좀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마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처음에 그분이 저하고 앉았을 때에 목사님 저는 성당을 20년을 다녀봤고 교회를 10년간 다녔다가 교회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그 자매님 가게 와가지고 올 때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천국 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자매님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성경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약속이 이러하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을 사하셨음에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 이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선생님 시간을 내서 오시면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보니까 당뇨가 좀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심하신 분은 혈당이 떨어지면 막 급격히 체력이 없어지거든요. 옆에 계시는 자매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사탕을 까서 드리고 드리는 걸 보면서 길게 시간을 가질 것이 좀 어렵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 내시고 편안할 때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내려가서 우리 이제 그 교회 식구들하고 막 밥을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한 30분이 지났는데 그 자매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요 자매님?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이 죄가 없대요. 우리가 죄가 없지 그럼.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없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신기한 거겠어. 근데 조금 전까지 죄가 있고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대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하늘나라 갈 믿음이 생겼대요. 오히려 우리 자매님이 어린아이가 기뻐하는 것처럼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하네요. 자매님이 몰락하시더라고. 고맙습니다 자매님. 전화를 끊었어요. 한 시간 뒤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점심 식사 같이 하자는데요. 아 진작에 얘기하지 지금 배부르게 먹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또 안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목사 배는 목사 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나가서 같이가 만났는데 이분이 거창에서 제일 좋은 쇠고기집이에요. 거기서 이분이 이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드시면서 저는 많이 안 먹었습니다. 이제 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 마음에 가장 미워했던 가장 증오했던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대구에 있는 어떤 병원에 누워서 목에 호수를 꽂고 있는데 너무 미워서 한 번도 그 사람을 찾아가 본 적이 없대요. 가까운 분인데. 근데 이제 내 마음에서 그분을 향한 미움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목매달으려고 그 쓰는 끈 아세요? 목매달 때 쓰는 끈. 그 가론 유다가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못을 박아서 걸어놓고 있었대요. 뒷얘기 안 해도 되죠? 언제든지 갖다 걸면 걸릴 수 있도록. 그래 이분이 이제 그걸 목매달으려고 이게 줄을 엮어가지고 걸어놨었는데 집에 가서 그걸 못을 빼고 그걸 빼다가 갖다 버렸다 가더라고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한 줄 알았더니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 입술을 이끌어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짧은 시간 이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속에 평생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까지 가서도 무덤 속에서도 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미움과 고통을 그 마음속에 들었던 칼을 그걸 갖다가 뽑아버리고 목에다 걸려고 만들었던 그 줄을 버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에 그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을 제일 먼저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아브라함은 구원에 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또 다윗은 삶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거 믿음에 대한 그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일생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인데 그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말년에 죽을 때까지의 기록이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사무엘하 뒤편 22, 23, 24년 뒤편에 가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적장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적장의 손에 다윗이 죽을 위치에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 때부터 골리앗과 싸우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또 골리앗과 싸우고 이제 1대1 전투도 많이 해봤고 군대와 군대의 전쟁을 하는 것도 많이 해봤고 다윗은 그 인생이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전투든 군대와 군대에 대한 전투든지 어떻게 전쟁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렇겠죠? 다윗은 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그 전쟁 때에 적장의 칼에 이렇게 죽게 되니까 다윗의 장군 하나가 그걸 보고 얼른 쫓아와서 그 적장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간절하게 하는 말이 왕이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 때도 보면 다윗이 칼을 차고 전쟁하는 진두에 서서 또 지휘를 해요. 야, 다윗이 아주 그 지혜롭고 영특한 왕인데 왜 이런 무모한 전쟁을 할까?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옛날처럼 칼이나 창 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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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뭐 멀리서 뭐 이제 보병끼리 가까운 데서는 한 300m, 500m에서 딱콩, 딱콩 해가지고 이제 그 총을 쏘고 그 뒤에서 이제 포탄으로 막 팡팡 하고 쏴가지고 그 얼마 전에서도 북한에서 포 쏘고 그랬죠. 이제 그런 식으로 멀리까지 포를 쏘고 또 이제 그 뭡니까 비행기 떠서 막 미사일 쏘고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바짝 붙어서 싸우지를 거의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인 때 그때는 전쟁을 하면 전부 1대1로 붙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할 때 누가 왕이 앞에 나섭니까? 맨 앞에 선봉장하고 쫄병들이 나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이거 중간에 또 병사들이 있고 또 뒤에 지원군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휘부가 있고 왕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뭐 깃발이나 북을 가지고 이렇게 지휘를 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칼을 들고 적장과 부딪힐 정도였다면 전쟁에 맨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다윗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40년을 살았는데 왕으로 40년을 산 끝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체계도 갖춰졌고 또 실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무모한 전쟁을 할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에게 늘 쫓기면서 전쟁을 하고 살았어요. 그때 다윗은 굉장히 이 하나님과 가깝고 영적 감각이 아주 뛰어났어요. 실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거라는 것을 감각했고 또 그래서 정탐을 보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사울이 병사들을 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기 전에 벌써 피하기도 하고 다윗의 영적 감각이 굉장히 예리하고 뛰어난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이 되고 또 그 후에 이제 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여유를 갖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여유를 좋아해요. 우리는 여유를 좋아해요. 근데 그 여유가 우리에게 뭘 주는지 그거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건 모른단 말입니다. 다윗이 한번 여유를 부려본 겁니다. 뭐 내가 안 나가도 전쟁 잘 되고 이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데 장군들도 많고 군사들도 훈련이 됐고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자기는 궁궐 안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유 많을 때 성경 읽고 기도돼요? 잡생각해요?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몰라. 여유 있고 시간 많으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 보면 우리가 스스로 신앙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중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 밑에 부하의 아내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우려고 또 애쓰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장군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처음 오신 분 아니죠? 이 내용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동안에 그 여유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영적 감각도 잃어버리고 나태해지면서 결국 육신으로 흘러서 간음하는 죄를 짓고 살인하도록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많은 재앙들이 떨어지는데 그 재앙을 다윗이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자식들 사이에 얽히고 설키면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 속에 다윗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서 그 죄를 막아내지 못하고 다윗이 죄를 짓게 하는데 다 끼어들어가서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자기 큰아들 암논에게 이제 그 죄를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2년 후에 그 둘째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또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3년 후에 돌아오고 많은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전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육신을 쉬면서 여유를 가졌을 때에 그것이 내게 어떤 것이 왔는가.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가장 앞에 서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안전하고 또 무리하지 않는 맨 뒤에 서서 작전을 지시하고 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의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선봉장과 같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거듭하고 나이가 먹고 늙어 힘이 없게 됐지만 그래도 손에서 칼을 놓지 않고 전쟁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적장에게 칼에 맞아 죽을 때가 됐을 때 부하들이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봐 두렵습니다.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 전쟁 때 또 보니까 칼을 차고 제일 선봉에 앞서가지고 또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여유를 한번 가졌다가 육체의 여유를 가졌다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20년 후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돌아올 때에 열두 아들과 한 딸을 얻었고 또 많은 짐승의 떼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인데 얍복강 나루터에 섰는데 마음에서 뭐가 생각이 났느냐면 그 에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제 거기까지 올 때는 사실 이제 도망쳐 왔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면 외삼촌이 나를 그냥 둘까? 그래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외삼촌의 때하고 하루 이틀 3일 길을 때를 두고 난 후에 이제 도망가면 못 쫓아오겠지 그래가지고 때를 몰고 막 죽어라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 외사촌 형제들이 그래 이제 말을 타고 쫓아왔는데 도망간 지 일주일 만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막 죽어라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도망갔어도 일주일 만에 붙잡혀버렸어요. 그때 이제 외삼촌 라반이 그 이제 야곱을 붙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도 내 자식이고 이 짐승의 때도 내 건데 네가 간다고 말을 했으면 내가 편히 보냈을 텐데 왜 도망을 가냐.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두려고 쫓아왔는데 어젯밤 꿈에 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기를 시비간에 따지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네가 도망간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거든 내 딸들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돌무덤을 하나 쌓아놓고 증거의 표를 삼고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죽어라 하고 도망을 가다가 그 일이 해결되니까 안도가 와요, 안 와요? 안심이 한번 왔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야복강 앞인데 이걸 건너려고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에서가 생각이 난 거예요. 20년 전에 이놈의 새끼가 내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더니 아버지 축복도 뺏어가 내가 죽이고 말게 하고서 이제 칼을 갈았단 말이에요, 칼을. 칼 가는 걸 보고서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야곱을 보냈잖아요.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야복강을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형이 나에게 어찌할꼬. 이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젊은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형 에서에게 가서 이제 내가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해라 하고 종을 보냈어요. 그래 이 종이 가서 형 에서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당신의 아우 야곱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회신을 했느냐면 그래 형 에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젊은 그 종이 말하기를 군사 400을 이끌고 온 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참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조리 있게 얘기를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군사 400을 끌고 오면 왜 끌고 오는지 그 형 에서의 심중이 어떠한지 그런 걸 헤아려서 마음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가서 덜렁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군사 400을 이끌고 온 아이다. 그러니까 겁많은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못 잊었는가. 군사 400을 이끌고 오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 때를 두 때로 나눠가지고 이 때를 칠 때 내가 이리 도망갈까? 아니면 이 때를 치면 이리 도망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 때 중에서 뭐 그 양떼, 소떼 또 뭐 이런 거 좋은 것들 뽑아가지고 500마리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종들에게 앞서서 보내는 거예요. 뇌물로. 그래가지고 이거 너희들이 앞서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게 뭐냐 하고 물으면 예, 그 주의 종 그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세 때 보내가지고 그걸로 마음을 풀어볼 거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예물을 보내놨는데도 거기를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야복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아내가 넷이 있는데 그 넷 아내에게 아들들하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들하고 때를 또 넷으로 나눠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한 때씩 야복강을 건너 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마음이 먼 것부터 먼저 보내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그 네 명의 아내가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제일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좀 먼 아내부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보냈는데 그거 다 보내놓고도 자기는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건 자기 육신이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기였기 때문에 그 자기는 얍복강을 못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하고 씨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씨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씨름 해요 안 해요? 씨름 해요 안 해요? 입 씨름 하죠? 마음의 씨름은? 마음의 씨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의 씨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거에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씨름을 하지. 씨름이라는 말이 싸운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천사하고 씨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천사를 이겨버리면 야곱 그대로예요.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얍복강을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 건너갔으니까. 그러니까 얍복강을 넘어가려면 야곱의 마음이 꺾여야 되는데 끝까지 이기려고 하니까 천사하고 싸움을 붙여놨는데 져야 되는데 끝까지 이기려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딱 때려버리더라고. 환도뼈를 딱 때리니까 윽 하고 넘어지더니 천사를 딱 붙들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물었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런 천사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환도뼈가 꺾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얍복강을 건너가 봤어요. 세상에 얍복강에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세상에 야곱을 지키는 앞잡이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에 붙들려서 그 얍복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성경을 보면 그 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좀 와서 좀 잘 가르쳐주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앞잡이가 되기 위해서 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눠갖고 예물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20년 동안 벌은 건데. 근데 믿음 하나 없으니까 다 나중에 형이 와가지고 나도 때가 많은 적 이거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주워놓고 또 도로 물릴 수도 없잖아. 아까워도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형님 이거 주의 종 야곱이 주는 거니까 받으소서 받으소서. 속으로는 아까운데 아까운데. 안 아깝겠어요? 줘야 되잖아요. 자, 어제 우리는 저녁에 목사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늙은 종이 몸은 나이가 있지만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 속에 하나님이 늙은 종을 씁니까 안 씁니까? 늙은 종을 써서 역사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얻는 그 귀한 일에 늙은 종을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늙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늙은 거 좋습니다. 늙는 건 좋은 겁니다. 아멘. 늙은 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말인지 중국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게 이순이라는 말이 귀가 부드럽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을 때가 된다. 근데 그게 6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 남의 말이 좀 들려요. 한 60 넘은 지 이제 한 2년 됐는데 이제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육체의 힘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 그래서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교제를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얻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렇게 그 이름들을 찾아보니까 젊을 때보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세 때에 정말 왕자 중에 하나처럼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때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에 육체의 힘이 다 빠지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해야네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손에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젊은 모세가 좋아요? 늙은 모세가 좋아요? 예.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 여기 80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80도 안 되셨어?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린 젊어요, 안 젊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20절인가? 거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100세를 어린아이라 하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100세를 어린아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 어린애라. 어린애보다 더 어린 사람도 있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마음까지 나이를 먹으면 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육체가 나이를 먹는다고 마음까지 나이를 먹는 건 그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그 바누엘의 딸 안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어떻게 했더라? 늙었더라. 매우 늙었다. 그러면 매우 그냥 늙은 게 아니고 매우 늙었는데 매우 늙으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 자 한번 봅시다. 그가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하고 몇 년 살았어요? 7년 살았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남편하고 7년 사신 분 계세요? 70년 사신 분은 혹시 있을랑가? 남편하고 7년 살았대요. 그 안에 이제 자식이 뭐 한 둘 셋 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하고 7년을 살다가 홀로 됐습니다. 마음에 한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한이 있죠. 7년 사는 동안에 애를 둘 셋 낳았다면 그때부터 홀로 그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남편과 7년 살다가 홀로 되었는데 홀로 산 횟수가 몇 년이냐면 몇 년입니까? 84년입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7년 살고 과부된 지 84년 됐으니까 몇 년 지났어요? 예? 91년. 91년. 자, 이분이 10살에 결혼했다면 101. 20살에 결혼했다면 111. 30살에 결혼했다면 121. 그러면 적어도 100이 넘어요, 안 넘어요? 100이 넘었어요. 100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0세라고 그랬죠. 예?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40세인데 여기 80이면 두 인생을 사시는 거라 지금. 자, 이 안나는 그냥 대충 따져도 100세가 넘었습니다. 100세 된 할머니인데. 근데 이 모친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모친이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출가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홀로 살았는데 100세가 지난 이 모친이 그 마음속에 버리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품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만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온 요셉과 마리아를 본 겁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난 지 8일 된 피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요, 안 밝아요? 박지요?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도 마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이 밝습니다. 영적 감각이 밝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마음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 눈이 밝고 심지가 있어요. 그래, 이 모친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더라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건 약속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가 지난 그 이제 한 달 전에 부산에서 월드캠프를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가셔서 다 그거 보셨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같이 했고 재작년에는 제가 이제 월드캠프에 그 무대를 세워서 합창단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함께 했는데요. 진짜 그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셔서 일하는 게 너무 섬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섬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개막식이 일요일이고 전야제가 토요일인데 전야제 전날 금요일 날 리허설을 하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이 악기를 들고 그 단상에 앉아가지고 연습을 하는데요. 그 악기 소리가 안 들려요.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하늘이 새까맣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지면 막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그 아래서 합창단이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파다가 쳐 올라오는데 그 파도가 얼마나 높이 쳐 올라오는지 그 해안선을 넘어가지고 밑에 스피커를 세워놨는데 파도가 넘어서 거기까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마대 400장을 사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담으로 뚝을 쌌어요. 그 끝에다가. 하, 파도 셉디다.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쌓았는데 파도가 와서 한번 딱 때리니까 그냥 쫙 하고 모래 그 마대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막 우리는 그거 하느라고 막 힘들고 합창단들은 막 그 폭풍 내릴 그 속에서 이 연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실제 할 때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그 빗속에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는 그 안에 스와질랜드 장관이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오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해운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지금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오시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곳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 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비가 멈추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와질랜드 장관이 앞에서 들었단 말입니다. 속으로 아니 기도한다고 비가 멈추나? 그렇잖아요.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그건 천기인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기도한다고 멈추나? 또 해운대 가까이 왔을 때 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도착하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를 멈춰줄 겁니다. 그리고 해운대 열차가 딱 도착했는데 비가 탁 멈춰버린 거예요. 스와질랜드 장관이 거기 참석해서 그 공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병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안수를 해달라고 그랬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스와질랜드 그 장관에 의해서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의 문이 열리고 또 이제 어제 저녁에 김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스와질랜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인천에 교육부 장관 포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15년마다 한 번 있는 행사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행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행사에 그 장관님을 만나러 갔다가 레소토 장관님도 만나고 또 다른 섬나라 그 장관님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얻고 이번에 월드캠프에 그분들이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그 나라를 향해서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가잖아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나이 많은 안나는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늘나라 가면 물어볼 참이에요. 그때 몇 세였느냐고. 적어도 110살이 넘었는데 마음에서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동안에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안 봤어요? 사람 눈에는 핏덩어리 어린 아이로 보이지만 안나의 눈에는 그가 세상과 자기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지켜오셨던 것처럼 또 교회를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그 늙은 종이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안나가 나이 늙어서도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약속 그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한번 띄워 주십시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예,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처럼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약속을 따라서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섬까지 아프리카 구석구석에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이 안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약속을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에게 주신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면서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